지식탐구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인사이트만 쏙쏙 건져내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게 하루를 보내시느라 뉴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좀 부족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바로 오늘,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자료들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 앞에는 MBC, YTN, 연합뉴스, 그리고 BBC 코리아의 최신 보도 내용부터 이 현상들의 맥락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시사 논평까지 밀도 높은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언뜻 보면 오늘 주제들이 겉보기엔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분야 같죠.
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의 아슬아슬한 전쟁 상황부터 당장 우리 삶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국내 헌법 개정 논의, 그리고 저기 지역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는 어르신들의 AI 교육 열풍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국제 안보, 국내 정치, 지역사회 미담, 정말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이야기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임무가 뭡니까? 이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질적인 뉴스들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지갑,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어떻게 자극하고 연결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네,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아하 모먼트를 선사해 그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글로벌 지정학의 허였고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은 단순한 긴장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이 이번에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대이란 공습이 벌써 11일째 접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헤그세스 장관은 대대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이란 영토 내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죠.
제가 AP통신 같은 외신 보도들을 쭉 종합해보면서 와, 이거 진짜 끝을 보겠다는 기세구나 하고 느꼈던 게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죠?
수도 테헤란에 무려 30분이 넘는 집중폭격이 가해졌다는 대목이요. 30분이면 사실 한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타격이죠.
실제로 이 폭격 때문에 테헤란 일대의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는 미국의 이런 압도적인 공습이 단순히 적에게 타격을 주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루하게 장기화되는 걸 막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확실한 종전 명분으로 삼을 만한 결정적 전과를 아주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전략인 거죠.
무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상대의 전율을 조기에 상실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행보를 겹쳐보면 상황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요? BBC 코리아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묘한 여운을 남겼죠?
우리는 아직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 이 부분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디테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러 자료를 교차로 보다가 발견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동선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식당 방문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도랄에 위치한 엘 아레파조라는 베네수엘라 식당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냥 평범한 식당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미국 내 베네수엘라계 주민들의 정치적 중심지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지난 1월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몰락했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축하 파티를 열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거길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건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방문은 고도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그 식당에서 대놓고 이란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시사논평가들은 이를 두고 이른바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모델이라면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웠던 그 성공 방정식을 이란에서도 똑같이 재현하겠다는 구상인 겁니다.
겉으로는 군사시설을 때리고 있지만 궁극적인 타겟은 이란의 현 정권 그 자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미국 전략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혹은 앞뒤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해군 전력, 그리고 가장 골칫거리인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철저히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네, 그렇죠.
유독 단 하나,
석유와 에너지 시설만큼은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적의 가장 큰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게 전쟁의 기본인데 그걸 보호한다고요?
아, 그게 참 절묘인 지점이죠.
이건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그 멀쩡한 에너지 인프라를 친미 정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계산밖에는 안 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잿더미가 된 나라를 떠안고 재건 비용을 쏟아붓느니 알짜배기 인프라는 남겨두고 정권의 머리만 교체하겠다는 아주 철저한 계산입니다.
와, 정말 무서운 전략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과연 이란이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무너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이란은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란은 종교적 결속력이 엄청난 이슬람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군사기술 면에서도 베네수엘라와는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보여주는 전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철저하게 가성비로 미국에 맞서고 있거든요.
가성비 전략,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죠.
이란은 수백만, 수천만 원 단위의 비교적 저렴한 자폭 드론을 때로 날려서 미국, 이스라엘, 걸프 지역의 표적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걸 방어해야 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어가는 첨단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니까요. 이란은 드론 공장을 돌리면서 미국의 막대한 방어 비용을 강요하고 말 그대로 미국의 국고를 서서히 말려주기려는 전략을 쓰는 셈입니다.
이 가성비의 비대칭 전략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먼 이국의 전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친미 정권 수립이라는 미국의 계획이 이란의 저항에 부딪힌 가운데 이란이 꺼내던 최후의 카드가 있는 거죠.
네, 가장 치명적인 카드,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무려 20%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좁은 목줄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CNN과 CBS 등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란은 이미 이 호르무즈 해협에 엄청난 수의 기뢰를 설치했습니다.
기뢰요? 바다에 까는 지뢰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추정치만 최소 2,000개에서 최대 6,000개에 달합니다. 바다 밑에 수천 개의 폭탄이 깔렸다는 건 사실상 해협의 완전 봉쇄를 의미하죠.
와, 6,000개면 배가 아예 지나갈 수가 없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 부설용 선박 10척을 완전히 파괴했다면서 즉각 기뢰를 치우지 않으면 전례 없는 군사공격을 퍼붓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당장 해운사들이 그 좁고 위험한 바다로 유조선을 보내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물류가 마비되고 유가는 천정부조로 솟구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한 수순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200여 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200일치가 있죠.
하지만 이 치명적인 하이테크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200일치의 기름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피부로 와닿습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세계 질서와 정권이 뒤흔들리고 있다면 안에서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규칙인 헌법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국내 이슈로 넘어가는군요.
네, 시선을 국내로 한번 돌려보죠. 우리의 투표권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논의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겁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요?
네. 과거에는 국민투표법에 약간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걸림돌이 개정으로 해소되면서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에 개헌 이슈를 함께 태우자는 전략인 거죠.
헌법 개정은 국가의 골격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우 의장이 제시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 사안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6월 3일에 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역산했을 때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3월 17일까지 개헌투기를 구성해달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 것이죠.
와, 일정이 정말 촘촘하네요. 그럼 도대체 헌법의 어떤 부분을 왜 고치자는 건지 핵심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굵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뼈대가 된 역사적 사건들을 명시하자는 것. 둘째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새겨넣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일 텐데요. 불법 비상계엄 사태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총재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시사 논평 자료 중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상당히 강경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논평이요?
네. 정치권의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한데요. 청취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견해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원본 자료에 담긴 여론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니까요.
이 논평에 따르면 대중의 여론과 지식인 사회의 시각이 최근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른바 내란 정국,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혼란스러웠던 시기만 해도 오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금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헌법 개정은 나중 문제다 라고 했었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공감했었잖아요. 나라가 어수선한데 집공사부터 새로 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평을 보면 여론이 정반대로 급선회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논평은 그 이유를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자료에 담긴 표현들이 상당히 직설적이더라고요. 공소청, 중수청 신설 같은 검찰개혁 이슈로 나라 전체가 연일 들끓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등이 불씨가 되면서 전국에 그야말로 얼어붙고 뒤집어진 형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논평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해결책까지 거론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헌법에서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죠.
헌법에서 그 단어 자체를 지워버리자는 거군요.
네, 만일 단정 이런 수준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개헌이라는 카드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 갈등을 일거에 해소할 비상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 여론을 가시 쓴다는 게 이토록 치열하고 첨예한 문제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몇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 선거가 단순히 우리 동네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는 날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투표권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던질 표 한 장에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를 다시 설계하는 그 엄청난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흐름을 알고 투표소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자, 무거운 국제 안보와 뜨거운 국내 정치 이야기를 거쳐왔습니다. 이번에는 거대 담론에서 조금 벗어나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일상 속으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앞서 중동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모든 걸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하이테크 무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주 따뜻한 하이테크 교실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들려온 소식이죠.
네, 대구 중구청사의 종부와 교육실에서 아주 훈훈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합뉴스 현장 취재 자료를 보면 3월 10일 오후에 이곳 교육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우려는 중장년 연층 어르신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르신들에게 AI라는 단어는 외교만큼이나 낯설고 두려운 존재일 텐데요.
맞아요. 처음엔 많은 분들이 이거 잘못 만지면 고장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잔뜩 긴장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이나 PC에 질문을 입력해보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가 똑똑하고 다정하게 답변을 내놓는 걸 보면서 교실 곳곳에서 웃음이 빵 터졌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네요.
AI가 무서운 기계가 아니라 나랑 대화가 통하는 비서 혹은 친구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셨다는 현장 묘사가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 교육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강사가 알고리즘이 어쩌고 테이터가 어쩌고 하는 딱딱한 이론을 주입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용주의로 접근한 겁니다.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AI와 친구 맺기. 우리 손주한테 보낼 사진 멋지게 보정하기, 이렇게 당장 내 삶에 써먹을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부터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배달앱 처음 깔아드리고 쓰는 법 알려드릴 때가 생각나네요. 처음엔 귀찮다고 어렵다고 역정을 내시더니 나중에 혼자서 치킨 시켜 드시고는 엄청 뿌듯해하셨거든요.
성취감이 엄청난 거죠, 그게.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구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챙겨보세요. 대구 중구에서는 매달 12일까지 이런 정보화 교육 신청을 무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라 20일이면 마감된다고 하니까 서두르시고요.
다른 구에서도 하죠?
네. 중구뿐만 아니라 동구, 남구, 달성군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손잡고 한번 알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지자체들이 왜 이렇게 중장년층 AI 교육에 열을 올리고 예산을 투입할까요?
단순히 복지 차원인가요?
못 써서 뒤로 물러나야 하고, 앱을 못 써서 추운 겨울에 택시를 못 잡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최신 AI 기술마저 소외된다면 그건 곧 완벽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죠.
지자체가 나서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외딴 섬에 갇히지 않도록 다리를 놔주고 있는 거네요. 단순히 신문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립을 막는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또 다른 시사 논평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거시적인 국가 철학과 연결지어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립적으로 전달해 주시죠.
물론입니다. 원본 논평자는 현재 정부의 행보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만큼은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녀노소, 누구나 소외됨 없이 AI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거대 담론이 대구의 아주 작은 구청 교육실이라는 풀뿌리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거군요.
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치열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이 기술적 혜택에서 소외되게 두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으로 본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어르신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앞에서 작아지고 계시진 않은지 말이죠. 세대 간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건 지자체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조금씩 풀어가야 할 연대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융본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치명적인 하이테크 전쟁을 들여다봤습니다. 드론과 기뢰라는 가성비 비대칭 무기들이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목을 조이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룰을 다시 쓰는 긴박한 개헌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네, 6월 3일 동시투표 제안의 배경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개헌이 어떤 의미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 치열한 시각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이 무기가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성취감을 찾아주는 대구 교실의 따뜻한 하이테크 교육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세 가지 뉴스 위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의 극단적인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파괴와 연결이란 얼굴이요.
네. 중동에서는 최첨단 드론 무기가 인류의 에너지 보급로를 끊고 일상을 파괴하는 공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의 작은 교실에서는 AI라는 기술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세대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무서운 기술과 따뜻한 기술의 완벽한 대비네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이 모든 상황을 관통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저 먼 중동의 글로벌 분쟁으로 인해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에너지 위기가 닥쳐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AI를 돌리고 디지털 인프라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전기와 비용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면 말입니다.
비용의 문제로 직결되겠네요.
그렇다면 단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AI를 누려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목표는 어쩌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헌법 개정만큼이나 지켜내기 힘든 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와, 세계 반대편, 이란의 앞바다에 깔린 기뢰가 결국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훈훈한 AI 수업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전쟁과 평화, 에너지 위기와 일상의 디지털 복지가 결국 비용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아주 팽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소름돋습니다.
모든 뉴스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법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세 가지 뉴스를 통해 던져드린 마지막 질문을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천천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채운 오늘의 집중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졌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자료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